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26항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그 남은 부분을 오늘 해설하려고 하는데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도 당연하다.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 같은 서신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한다. 이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 우리가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한 분 대언자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분을 위해 그를 떠나거나 다른 분을 찾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는 이미 우리가 죄인들이 되었음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다. 우리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네. 신앙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이 복음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시험을 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도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능히 도우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홀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특권을 활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주가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오늘도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때를 따라서 도우심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슬픔, 두려움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의 몸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공생에는 3년이 지나지 않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이 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3년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30년이 공생애가 아니라 그 반대란 말입니다. 30년을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으로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동일하게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로 이 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모든 사명을 딱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을 메시아의 사명인데 30년이 넘는 시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그분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인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주님 자신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모든 그 연약함을, 너의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그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모두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이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위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모두 사하여졌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졌음을 의지해서 이것을 마음이 기억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총과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정직하게 성찰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일을 아주 가볍게 등한히 여기고 이 일을 전혀 거의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아주 멸시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모으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위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야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무지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과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일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주 회개할까요?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신 기억이 언제쯤이십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새벽 빛이 떠오르기까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듯한 이런 느낌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찢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지도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형식적인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이것이 수시로 흔들리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속죄의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님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서 내가 좀 고려해보고 그 구원해줄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항상 살아계심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자들을 위해 주님이 뭘 하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회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진실하게 겸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걸 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회의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아니라도 말고 아니면 말고 신앙은 절대로 그런 가벼운 태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진지해집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데 진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너무 한 시간 딱 예배드리고 영화 보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부지기 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애적으로 만나주시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굉장히 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갖습니다. 더 이상 장난기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진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점점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집니다. 피상적으로 알던 자기의 죄의 문제가 구체화되고 자기의 지정의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으로 그리고 겸비함으로 진지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수반되므로 그를 지금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죠. 그 일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께서 행하시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진지하게. 고백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기류 진료 생명이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한 분 대언자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분을 위해 그를 떠나거나 다른 분을 찾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는 이미 우리가 죄인들이 되었음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다.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대언자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를 두고 로마 카톨릭처럼 다른 대언자, 마리아니, 성자들이니 뭐 이런 대언자를 찾고 의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이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께 구하면 될 것을 무슨 성인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대언자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날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날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힘써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심취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일이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다. 우리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시고 중보자 되심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므로 더 분명해지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도 없고 아직 그런 특권이 그에게 부여되지 않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절대로 못합니다. 그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려워?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식에게는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이 모두 그 자녀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알고 믿는다면 무엇을 위해 그 같은 희생을 우리 주께서 감당하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 이거 좀 해결. 자식의 부모에게 언제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아저씨를 붙들고 저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럴 사이가 그럴 관계가 아니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그렇게 믿지도 않고 예, 그 사람은 나를 미쳤다 그러겠죠.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게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매우 급한 일이 생겼고 내가 지금 응급한 상황이 됐는데 아 새벽 1시에 아버지가 주무실 텐데 아 전화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식이 있어요?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응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식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되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자기 생명보다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알고 믿는다면, 무엇을 위해 그 같은 희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당하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그 무언가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바라는 걸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얼마나 자주 열렬히 간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진정성을 보시는 거란, 아, 네가 나를 정말 아버지라고 믿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이고 위선일 뿐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대언자이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잘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